아멘. 카카오 스토리에 찾아보니까 맷오리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화랑을 향해 날아가던 맷오리들이 수천일을 날아가느라고 피곤하고 지쳐서 어느 집 지붕 위에 내려앉아서 잠시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당을 내다보니까 자기들과 비슷한 집 오리들이 자기들처럼 고생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면서 주인이 주는 먹이를 받아 먹으며 살이 통통하게 쪄서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보고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내려가서 저 오리들이 먹는 먹이를 먹고 편히 쉬다가 가야 되겠다 하고 마당으로 내려앉아서 집 오리들과 어울려 맛있게 먹이를 쪼아 먹었습니다. 하루만 쉬다가 간다는 것이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까 더욱 날기가 싫어졌습니다. 한 일주일이 지나서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굳게 결심하고 집 위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살이 너무 쪄버렸어요. 살이 너무 쪄서 무거워서 더 이상 날 수가 없었습니다. 비참하게도 집 어린이와 함께 지내다가 어느 날 집 주인에게 잡혀서 요리가 되어서 사람에게 먹히고 말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천국 시민권자들로서 끊임없이 영혼의 날개, 믿음의 날개를 지어오면서 천국을 향해 올라가야 하는데 많은 교인들이 고향이 아닌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도취되어서 그만 세상 사람들과 함께 마귀의 순하기에 붙들려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여러분, 이것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세상 국적이며 다른 하나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들임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빌립보 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맡기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빼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들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현주소죠. 불신자들의 마지막 결론, 그것은 멸망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무상, 신은 뭐냐? 뱀입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네. 먹는 것, 좋은 것 먹으면 뭐 즐거워. 그것으로서 끝이죠. 또 배고프면 또 먹는 것 추구하고. 다 부끄러운 일이죠. 100년 미만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자들이 바로 우리들인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성도들이 천국 시민의 정체성이 있고 사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한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천국 시민권자임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멋대로요. 또한 주님이 내려다 보실 때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잠시 편하겠다고 집으로도 함께 살다가 금방 붙잡혀서 요리상에 오르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의 불빛과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행복의 나라 찬란한 천국을 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 나라는 우리의 본향이 절대로 아닙니다. 야생 오리떼처럼 세속 먹이, 세속 사상에 살이 붙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도 하늘 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함과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육체의 정욕은 영혼의 거스린데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방해꾼이 된다는 거예요. 된 겁니다. 천국 시민권자들은 세상의 행위요 나그네요 잠깐 거쳐가는 순례자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나이 이것은 잠깐이에요. 잠깐 스쳐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그러므로 세속 욕망, 육체 정욕을 제거해라고 말합니다. 제거해라.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기의 성진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모처럼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은 1년이나 2년 전부터 준비하면서 가슴을 설레고 기대하며 좋아하지만 막상 여행하는 기간은 지극히 짧습니다. 준비한 기간에 비하면 지극히 짧아요. 운세 끝나고 본인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 여행객의 운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는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입니다. 잠시 잠깐은 이 지구를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살 것처럼 지나친 애착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9편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심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던전에 서 있을 때는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입니다 셀라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잎이나 풀의 꽃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 잠깐 후에 시들어 죽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풀잎은 병아리가 쪼아먹어도 죽고 맙니다. 큰 권세를 가진 대통령이나 황장사라도 자동차 킥고에 치이면 죽습니다. 콩알 만한 총알이 박혀도 죽습니다. 또 우리의 삶은 손 한 뼘 길이만큼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손 한 뼘 한 20cm밖에 안 되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지나가는 여행객, 순례자, 손님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행복의 나라, 영원한 기쁨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 하나님의 시민권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잠깐 사는 나그네의 삶을 두려움으로 조심스럽게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살아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썩어 없어지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가난한 생명을 가진 자가 복된 자인데 천국을 축복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마음, 곧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정말 믿는 자요 천국의 시민뿐만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3절이 밝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 3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은혜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천국을 그 놀라운 천국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천국을 선물로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이 나라 국권 분쟁이 지금 끊이지 않잖아요. 러시아하고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하고 그 땅도를 조금 차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립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천국을 아예 손등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신 팔복에 대한 첫 번째 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덟 가지 축복의 말씀을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는 모든 믿는 성도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천국 무림에 사는 행복한 삶의 완전한 은혜와 축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자동적으로 임하며 군사적 힘으로 물질적인 풍부로 또 어떤 종교적인 힘과 권능으로 천국을 가질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을 교정시켜주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 3절의 말씀에서 천국은 세상적인 힘이나 막강한 군사력이나 종교적인 힘으로 뱉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영적인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임하게 되고 그 천국이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비중을 기대하고 조정함으로 행복한 천국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나라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할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땅덩어리 하나 차지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됩니까? 그래도 땅덩어리 하나 차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대요. 천국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이 천국을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천국을 소유한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기본적인 특징.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 마음속이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이건 마음속이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우상도 어떤 종교적인 교리도 어떤 물질적인 욕심도 죄에 대한 잉태도 미움도 다툼도 시기도 질투도 어둠의 죄악이 제거되고 비워진 속 비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은 바로 그 비고 정결된 강한 마음에 그만큼 천국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오류는 바로 이 가난의 문제입니다. 가난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이 가난을 물질적인 사상에 국한해서 해석한 잘못에 한국의 신앙이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 한국교회의 신앙관은 물질적으로 가난해야 경건하다. 물질적으로 가난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아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가난해야 된다고 권장을 하고, 특히 목회자들은 금식을 밥 먹을 것도 없이 가난해서 금식을 밥 먹듯이 해야 하고, 물질에 있어서는 무소유의 가난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비롯된 큰 잘못된 사상은 교인이나 목회자는 고급 옷을 입어서는 안 되고, 고급 집도 가져서는 안 되고, 고급 수리는 자동차도 안 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지 뭔지는 오토바이도 큰 거 말고 조그마한 것 들려버리는 걸 타고 다니고, 자동차를 가질 것 같으면 티코나 모닝이나 뭐 굿모닝인지 모르지만 아반떼 같은 소형차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사상이 가난에 대한 비성경적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 율법적 사상입니다. 이건 불교성 사상이에요. 유교 사상입니다. 이방신의 우속신앙에서 따온 무소유와 가난이 경건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성경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당하다는 논리로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가난이 믿음이고, 가난이 경건이고, 가난이 최고의 덕목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 한국교회의 실증. 상당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런 생각과 신앙적인 사상은 큰 오류이고 비성경적입니다. 비질이요,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이방 종교에 있는 교리를 따름입니다. 본문 3절의 가난은 철저히 영적인 가난, 심령의 가난을 말합니다. 마음의 가난을 말합니다. 물질적인, 육신적인 가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신적, 물질적으로 가난해야 믿음이 좋고 경건하고 가르친 적이 없고 그런 구절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디에 성경이 있습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믿음이나 경건생활이나 영성에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부함으로 끼니를 굶지 않고 잘 먹고 힘있게 영양분도 골고루 먹고 그래서 그 있는 건강과 힘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고 봉사하는 것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가난해야 됩니까? 가난한 자들이 더 경건해요? 더 충성해요? 헌금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가난하게 비 오는 날 예배는 천장에서 비가 두룩두룩 새고 다 쓰러져 가는 운막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사치 쓰는 예배당은 아니지만 경건하게 예배 드리기에 편하고 안정된 의자와 음향시설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 은혜가 축복이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시고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내세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론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명에 관한 문제는 여기 사도바리 밝히고 있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중심하는 예수님의 신앙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이런 가난하여 심령조차도 절망스러운 가난한 심령에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지혜와 의련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유한 축복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까? 부유하게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건 큰 복이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고 난 다음에 내가 너로 네 혼자 홀로 당신이 되게 만들겠다. 독신이 되게 만들겠다. 이랬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입니까? 후손이 엄청나게 번성할 거단 말 아니에요. 큰 민족은요. 그리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가난이라는 의미가 어디 있어요? 창세기 13장 2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얼마나 큰 부자로 살아요. 하나님의 보신자 아브라함 불러서 이렇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저는 금 한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 보세요. 금이 풍부했더라. 아니, 금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육절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 능력하지 못했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었더라. 얼마나 큰 부자길래, 같이 동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그에게 축복하신 믿음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축복의 조상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축복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세요. 창세기 26장 12절 14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거부가 못 통부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축복했는데요. 거부가 되겠다. 언제 거부가 되겠느냐? 이삭의 그 땅에서라는 말은 그 땅이 어떤 땅이냐? 가뭄이 심해가지고 흉년이 든 땅입니다. 흉년이 든 땅.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전부 농사가 되지 않고 쌍통 생산하지 못하는 그 땅, 그 해라는 말은 바로 흉년이 든 해를 말합니다. 흉년이 든 해에 이삭은 오히려 하나님 축복하니까 몇 배나 얻었다고요?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보내주시면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리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마름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부신자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시기했어. 아, 우리는 물을 파도 물이 안 나고 농사를 해도 다 나고 지금 가뭄에서 흉내 들었는데 어째 이삭은 백배나 농사가 잘 돼가지고 이삭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난이 미덕도 아니에요. 가난이 복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가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가난은 저주예요. 또한 예수님은요, 절망적인 환경에서 사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남편을 다섯 번이나 걸어가면서 산 여자였으며, 지금도 남의 유부남을 데리고 사는 사람이었고, 그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하며 이를 비추거리고 욕을 할지언정 상대를 해주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왕따를 당한 여자입니다. 그런 이유로 보통 여자는 무질러 때 상상으로 짝을 지어서 저희를 피해서 해줄지 모르는데, 이 여자는 남들의 눈길 오지 않는 대낮에 저분이 혼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온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절망에 처한 여자,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는 왕따 당한 여자가 물질로 올 것을 아시고 그 우물에 미리 가셔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여자가 물길을 왔을 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자 여섯 번이나 걸어가며 살아도 참 행복과 만족을 찾지 못하고 심령이 가능한 이 여자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 여자는 가난한 심령에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고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고 구원을 받아 참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맛보지 못한 행복을 맛보고 물동이를 뿌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외치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나죠. 가난한 그녀의 심령에 천국의 기쁨, 천국의 행복,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몇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름이 무너에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시면서 가난한 영혼이 구원의 실업성을 말씀합니다. 실업한 구원이나 심령이 가난해서 절망을 당한 수가성 여인,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는 왕따당한 이 여자는 무언으로 휘어져 추수하게 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계획적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전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보세요. 이처럼 심령이 가난해서 절망한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심령이 부유한 자는 나 별 필요 없다 뭐 이게 부유한 정도거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별 필요성 느끼지 않고 그냥 종교기 때문에 온다 이런 심령은 병든 심령이에요. 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하셔야 돼요. 가난한 자 배고픈 자가 음식을 추구하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느냐? 천국을 받게 될 거다. 네, 이명희 엘 크렘러 씨는 오늘 본문 심령이 가난한 복인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뭐냐? 첫째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자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다 라고 해석을 했죠. 둘째는 죄를 절감하는 사람이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누가 보면 9장 1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케 하려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절감하는 자, 죄를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는 자,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이 심히 가난한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나도 뭐 죄진 것이 없는데 뭐 내처럼 살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참 힘든 분이에요. 세 번째는 절망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자를 만나주시고 이런 자에게 천국을 가르쳐서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스피전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내게 어떤 대가가 돌아오더라도 자신의 가장 비참한 지경을 사실대로 알고자 구하는 것이다.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내게 어떤 대가가 돌아오더라도 자신의 가장 비참한 지경을 사실대로 알고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능력 있는 설교의 비결은 항상 자신의 가난함과 비참함과 절망을 느끼는 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비록은 고통이나 가난이나 실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심령이 비대해서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비참함과 절망을 느끼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망한 자, 낭패와 실망을 당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절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낭패와 실망을 당한 자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고 큰 은혜를 받을 사람입니다. 빨리 하나님 찾고 의지하며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고 그 다음부터 열등감을 사로잡혀서 절망의 늪에 빠져 다시 일어서 생각 못하는 이가 있는데 사실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저앉지 말고 가난한 심령으로 절망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떨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가난한 심령 가지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그는 일생 동안 많은 실패를 맛본 사람이에요. 1831년에 사업에 실패합니다. 1832년에 주 의원에 출마했다가 낙방합니다. 1833년에는 다시 사업에 실패해서 그 빚을 7년 동안 갚습니다. 죽을 고생을 합니다. 1836년에는 신경쇠 환자가 되어서 고생을 합니다. 1838년에는 다시 하원의원에 출마했다가 돈만 팍 탕진하고 낙선합니다. 1843년에는 또 국회의원에 낙선합니다. 1848년에는 국회의원에서 한 번 당선되었다가 그 다음에 또다시 낙선합니다. 1855년에 상원의원에 낙선했고 1856년에 부통령에 낙선되었다가 그 다음에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세계 빛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낙선 6번, 7번째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흑인 해방운동으로 인류의 큰 공성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죠. 실패에 거듭을 합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링컨의 그 가족 성경 얼마나 참 부정히 읽었던지요. 가장 큰 실패자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실패의 씨앗 속에는 보다 큰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청년이 대학에 못 갔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어떤 청년은 삼류대학에 들어갔다고 자기 학교를 말도 못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대학을 못 나왔다고 늘 그 열등한 데서 나는 대학도 변변하지 변변한 대학도 몽망을 모는데 하고 열등 인생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등 인생, 열등 인생을 하는 것은 학벌이 좋고 나쁜 데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리 때가 덜 끓는 세상 속에서 대졸이냐 아니냐, 학벌이 좋으냐 나쁘냐,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는 따지지만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속이 우등하냐 아니냐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우등한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마음의 믿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리가 될 것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축복을 받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여러분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어쨌든 하나님 어떤 여러분의 심정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라. 가난한 성령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성령이 성령을 충분하게 드린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살이 찐 자는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이상한 잡동사니와 가득 차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는 습성이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 습성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거라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습성이라고. 오직 가난한 심령, 나는 주일날 주의 말씀 듣지 않으면 못 산다라는 가난한 심령,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에 살 수 없다는 가난한 심령. 할렐루야. 절대로 심령이 부해서 나는 아무런 뭐 설교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고 하나님 또 필요 없다. 내 힘으로 살면 돼. 내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예, 잘 살고 있겠죠. 그러나 내 일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블릴 때가 옵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준 것뿐이죠. 하나님의 때가 차면 부르블립니다. 끝장납니다. 끝장나면 어디로 가죠? 그런 사람? 원하죠? 지옥이 있나요? 없나요? 천국이 있나요? 없나요? 대한민국이 있나요? 없나요? 미국이 어디 있나요? 가봤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당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대부를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이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모두는 천국을 소유한 부자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습니다. 다른 눈물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복된 자들입니다. 세상에 최고로 복된 자들입니다. 이 만족과 이 행복과 이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몸처럼 내 몸처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래서 천국 시민답게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